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뉴스를 분석해보며 시대를 사는 지혜를 배우게 하는 SOS TV 시사 뉴스, 오늘 그 시간을 시작합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북극의 만년설이 녹고 있습니다. 마구 버려진 쓰레기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재해로 공격당하는 지구. 오늘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지구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핵 연료봉들이 모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2개월 후까지도 핵 연료봉이 녹아내리지 않은 것으로 발표해온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가 아직도 사태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23일자 조간의 단독 보도하기를 3시간 30분 만에 후쿠시마 제1원전 대부분의 핵 연료봉이 녹아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모의 시험을 통해 만들어낸 시뮬레이션 보고에 의하면 그 결과를 얻은 것인데요. 그 보고서에서. 이 보고서는 원전 사태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나지 않은 3월 하순경에 작성됐는데 벌써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원전 사태로 발생될 심각한 문제들을 외면한 채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경위를 국제사회에 설명하기 위한 제출 보고서 취재도 봉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폭로했습니다.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태보다 6배나 더 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구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으며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에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는 한국은 아직도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 상태에 대해서 보고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성을 제기하거나 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DNA를 파괴하는 방사선, 작은 입자로 존재하면서 공기와 물에 녹아들어 사람들의 호흡이나 마시는 물을 통해 인체 내부를 피폭시키는 방사능, 그리고 그 방사능의 피해. 그리고 이 방사능이 지구 저편까지 퍼졌을 가능성을 애써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지구촌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해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 목사님을 모시고 해설을 들어봅니다.
성경에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그때부터 재난의 시작인 것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그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beginning of the sorrow입니다. 슬픔의 시작입니다.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물론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이 민족을 싸우고 항상 이러한 전쟁의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특별히 그 재난들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3장 8절을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아직 시작이 아니라 말씀하셨고, 처처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여기에 영어 성경에는 이 유행병, 고칠 수 없는 염병이란 그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지진 또 기근 염병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세상 마지막 역사에 있어서 슬픔과 고통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꼭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사방 바람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아직 인쳐지는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른 천사를 내보내시면서 붙잡으라, 붙잡으라, 아직 놓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긴급하게 외치시는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방에서 각기 다른 천연재 또한 전쟁들이 터지기 바로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아, 지금까지 천연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진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습니다. 홍수도 있었고 화산 폭발도 있었고 또한 전쟁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가공할 만한 천연재해가 이르를 것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쟁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정말 가공할 만한 전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있지만은 숨쉬고 살아있지만 그러나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들이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재난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분이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우리가 준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천연재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본의 원전 사건 말이죠. 원전이 폭발됐을 때 처음부터 사실은 그 원자봉과 원자로가 폭발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쌓여 그 이제 많이 이렇게 쌓여 있던 수소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사실 그것을 많이 경고했지만 이제 아니라고 부인을 오랫동안 해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흘러나간 또한 퍼진 방사능 물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남아서 계속 환경을 파괴하고 또한 사람들의 인체에 깊은 해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를 받을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방사능 물질들은 어떻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지구 표면과 대기권 공기를 불로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땅과 공기를 새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피폐하고 공해가 쌓이고 황폐하게 된 정말 이런 나쁜 화학적인 독소 물질로 가득 차게 된 공기와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리신다고요? 이럴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재난의 시기에 누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인자가 올 때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능력과 임재를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이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누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 살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참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란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재난, 참 충격적인 슬픔의 시간, 또한 큰 전쟁의 시간,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있은 적이 없는 그런 재난들이 이룰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의 여러 가지 환경과 처한 이런 문제들은 정말 재난이 시작되었고 재난으로 정말 둘러싸이는 시기에 이 지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의 해설을 들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명수 편집부장을 모시고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편집부장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자연재해들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환경재앙이 얼마나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림의 징조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자연재해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최근 2년 동안 2009년과 2010년에 일어난 지구상 이곳저곳에서 일어난 그 자연재해 통계치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10년에 일어난 자연재해는 최근 20년 이래 최악의 자연재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자연재해연구센터의 그 통계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29만 7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2009년이죠. 그 앞에 비해서 거의 18배 이상이나 증가한 숫자입니다. 사망자 수가 이렇게 늘어났으니 경제적인 손실 규모도 엄청나게 또 차이가 있겠죠.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일어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인 그 피해액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09년, 2010년 자연재해 그 통계 숫자들, 피해 숫자가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과연 금년 2011년에는 이 곡선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과 후쿠시마 발전소에서 일어난 원자력 폭발 사건 그리고 쓰나미로 인한 그 피해액 때문에 이것이 또다시 기록을 갱신하면서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곡물 가격입니다. 곡물가가 폭등하는 것입니다. 곡물가가 폭등함으로써 얼마 전에 그 중동지방과 북아프리카지방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었죠. 이것이 자연재해로 인한 곡물가의 폭등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밀을 주로 주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집트에는 그 곡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밀값이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80% 이상 이렇게 폭등함에 따라서 시민들의 혁명이 극에 달았고 그래서 그것이 폭동, 시민들의 거리 시위로 이루어지면서 시민혁명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식량을 자급자족 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자연재해 중에 90%는 기상의 이상현상 때문에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산업 공해로 인해서 기상의 이변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기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후를 조작하는 기계를 발명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지난 그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때 그 개막식 때 그 세레머니 할 때 그때 기후가 비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기후를 조작하는 기후 변화 시스템을 가동시켰습니다.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 이후 며칠 동안 그 베이징 상공의 날씨가 아주 맑고 비가 오지 않도록 조절하는데 성공했다는 그런 기사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되었죠. 참 인간의 첨단 과학 기술이 또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계들이 무슨 결과들을 만들어낼까요? 기상과학자들은 지금 매우 큰 염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한 지역에 비가 오지 않게 하면은 그 지역에 내려야 될 그 강수량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고 그쪽에서 강수량이 추가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지구의 기후가 이상기온으로 대기권이 크게 훼손되어 있고 기후가 이상하고 있는데 이런 기후 조작 기계들 때문에 이러한 기후의 쏠림 현상들이 크게 증가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의 쏠림 현상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한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가 굉장히 나눠지면서 쏠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런 환경의 재앙,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자연재해 통계들과 여러 가지 이상한 발명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시간이 매우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의 수명이 다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해들이 오는 것도 원인이 되고 또 마지막 징조가 되겠지만은 제 자신이 또 생각해 보면 인간이 기후를 조절함으로써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이상 문제들로 인해서 또 이런 재해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미국 중남부 일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숨진 사람이 350명이 넘었습니다. 저희 생예비 선교센터가 있는 곳 가까이에서도 토네이도가 지나갔지만은 저희 선교센터는 아직 무사했는데요. 4월 29일 CNN 뉴스와 AFP 통신 등 각 보도 매체들은 미국 중남부 일대를 강타한 토네이도에 대한 보도를 일제히 했는데요. 초대형 토네이도가 휩쓴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강력한 회오리에 지붕이 뜯긴 건물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졌고 거리 곳곳에 대형 트럭들이 맥없이 뒤집혀 있고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째 뽑혀 있었습니다. 끔찍한 재난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알라바마주를 비롯해서 테네시주와 미시시피주 등의 재산 피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틀란타 뉴스와 USA 투데이는 미국에서 올해 토네이도, 홍수, 폭풍우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도하면서 특히 테네시주의 멤피스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랄리 또 알라바마주의 터스칼루사 등 이렇게 인구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토네이도나 홍수가 강타해서 피해액이 급증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고 재난구호기금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상 전문가인 스티브 보웬 씨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재난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미시시피강 유역의 대홍수와 또 중서부, 북동부 지역을 강타한 폭설 피해 또 남동부를 강타한 토네이도 등 4월에 발생한 재난만으로도 3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고 호주나 다른 남미나 다른 나라에서도 재난이 잇따랐지요. 호주의 동부 퀸즐랜드주 등과 호주 중서부를 강타한 폭우와 홍수 피해를 여러분들도 저 뉴스를 접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 특별히 호주의 브리즈번 시내와 인근 지역 등의 그 모든 5만여 가구 이상의 전기가 끊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홍수로 20여 명 이상이 사망하고 3,500명 이상이 고지대나 구호센터로 피신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보험 그룹 영국 로이즈가 밝힌 산업계의 손실액은 일본 대지진과 또 쓰나미로 300억 달러, 또 뉴질랜드는 지진으로 90억 달러, 호주는 홍수로 인해 50억 달러가 선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재해들이 지구에 일어나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지요. 네, 여기서 다시 해설위원들을 청해서 해설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강명수 편집부장을 모시고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남에 따라 재난과 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인들도 그러한 재난과 재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재난과 재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이번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광야 속에 데려다 놓고 40년 동안 그 속에서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게 함으로 모세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먼저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그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심한 노역을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역시 신약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편지서와 영감적인 글을 기록하기 전에 그가 먼저 고문을 받았고 많은 감옥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드디어 영감적인 글을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바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재난과 재해를 허락하시므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한 가지 예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아주 높은 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탑에 있는 그 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문을 흔들어 보고 문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지만 그 탑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높은 탑 위에 사람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그때 그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금화 동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탑에서 동전을 떨어뜨렸어요. 사람들이 그 동전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그 금화를 보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달려왔지만은 그것을 주웠지만 높은 탑을 위를 바라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동전을 갖고 그냥 사라져버렸을 뿐입니다.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다시 생각을 해서 그 탑의 바닥에 깔려있던 그 벽돌 조각을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탑에 그 나있던 구멍을 통하여 그걸 밖으로 던졌고 그 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행인의 그 머리를 심하게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서 모여들었고 그 돌이 어디서 날아오는 걸 봤는데 그 돌이 높은 탑 위에서 날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갇혀있는 사람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재난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아드리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통을 그런 식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림으로써 그 속에서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재난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고통을 받으면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의 몸살과 지구의 재해를 보면서 우리의 눈을 하늘로 고정시키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다시 강병국 목사님을 모시고 해설을 청해 들어보도록 합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미 동남부 주와 또한 중서부 주들을 계속 강타해왔고 강타하고 있는 그런 큰 토네이도들, 이번에 이 토네이도의 그 등급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들었죠. 그 토네이도의 그 등급을 EF5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EF5는 아주 초강력 회오리바람 토네이도인데 그것은 이 속도가 시속 250마일 이상인데 이번에 온 것이 270마일 속도였다고 했죠. 킬로미터로 시속 400킬로미터 정도의 바람의 속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가 아주 빨리 달려가는 그러한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는 차의 한 3배 이상 속도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 속도로 바람이 달리니 무엇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토네이도가 이번에 지나간 다음에 정말 쓰레기가 남지 않았다고 하죠. 정말 깨끗하게 다 타운을 쓸어갔습니다. 어떤 집들은 말이죠. 50마일 밖에 가서 이제 날아가서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점점 더 극심해지죠. 이 지구의 문제가 더 심화되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런 재난의 극심함이 심해지기 때문에 재난보다는 오히려 고통, 슬픔의 시작이다. 이젠 정말 이 지구가 몸살을 앓으면서 정말 슬픔을 느끼는, 고통을 느끼는 이런 고통이 과거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전 세계적인 고통의 시작이다. 고통을 경험하는 시작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재를 보십시오. 요즘에 끊임없이 각 주에서 이러저러한 화재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메말라 있는 이런 산과 나무에 거기에 번개가 치면 그냥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참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이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왔던 토네도의 그 강력한 바람은 말이죠. 이 태양 폭발, 솔라 플레어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지요. 태양 폭발이 심해졌을 때 이 지구에 있는 자기장, 그렇죠? Magnetic field. 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주신 자기장이 약화되거나 아니면 어느 곳은 없어졌기 때문에 태양 폭발에서 오는 그 웨이브, 그 주파선을 막아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 기후의 변화를 일으키고 통신 장애를 일으키고 특별히 이런 토네도 같은 폭풍들을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재난들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은 올해 말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서 내년과 그 이후 연도에 가장 극심한 재난들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인류가 얼마나 더 슬퍼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가난해질까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들이 다 쓸려감으로 얼마나 더 굶주리게 될까요? 또 전쟁을 인해서 사람들 마음이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에 얼마나 더 외로워질까요? 얼마나 슬퍼함과 고통당함이 더 심화될까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것은 재난의 슬픔의 고통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고 난 직후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 이후에 오는 것은 종교적인 핍박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직후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라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의 그 초기에 마지막 정말 급격하게 마지막 역사가 맞춰지는 그 마지막 사건들의 초기에 이미 들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둘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무서워 두려워 떠는 것보다 우리가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 세상에 재난이 오는 것은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소망을 오히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 세상살이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외롭고 슬플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난의 시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는 새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은 지구 이야기, 재난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구에서의 삶이 점점 끝나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죠. 새롭게 창조되는 지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할 지구를 함께 상상해 봅니다. 어서 속히 이 지구의 몸살이 끝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해 보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게 다가오는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해와 재난들을 보면은 정말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의 손이 느슨해지고 바람이 점점 놓이는 것 같지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